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시냇가에 다리를 놓기로 회의를 하면 그 모임이 에클레시아 교회였습니다. 또 혼사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한 가정에 얼마씩 각출해서 우리가 기금을 모아보자고 결의를 하면 그것도 에클레시아 교회였습니다. 어떤 성격이든 함께 모여서 어떤 목적을 실시하기 위하여 이루기 위해서 의논하고 결정하면 그 모임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였습니다. 만일 지금의 국회가 그때 있었다면 이 세상에서 최고 가는 교회는 바로 국회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많았던 그 시절에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교회를 세우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이 세우시겠다고 하는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세우시는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 끝에도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입니다. 주께서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마침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궁금해한 제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교회가 마침내 오늘 예루살렘에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탄생되게 된 데는 베드로의 설교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 차례에 걸쳐서 자세히 경청해 보았습니다. 자세히 경청해 본 이유는 그 설교가 우리 기독교 교회의 첫 설교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우리 자신이 교회를 결정할 때에 설교를 꼭 들어보는 정도로 설교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설교를 이미 두 차례 걸쳐서 들어보았습니다. 들어보니 베드로의 설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경 중심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요엘서가 어떻고 다윗의 시편이 어떻고 하는 성경 말씀으로부터 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도 자신들을 그 증거물로 내놓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으로다 하면서 사도 자신들을 증거물로 내놓았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한 증거물이 둘이었어요. 하나는 성경이고 다른 하나는 사도들이었습니다. 이 둘을 증거물로 내놓았습니다. 또 들어보니 설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설교하는데 그 내용은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메시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러나 옛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결국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살아나시는 일을 해주시니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또 한 번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사도 자신들도 이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설교해 준 후에 베드로는 끝에 가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고는 설교를 끝냈습니다. 아 그러자 유대인들이 찔림을 받고서 형제들아 어찌하면 좋은가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비명을 지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시작 부분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비명을 지르게 된 이유는 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주시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주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 중에 하나인데 교리에 와서는 이 말은 최고 통수권자, 생명의 주인, 심판의 주인,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아무튼 여러 가지 것으로 설명을 해도 설명을 다 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위치를 말하는데 이런 분을 자기들이 죽였다고 하니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죄책감 때문에라도 그렇게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만큼 죄책감에 무뎌진 시대도 없습니다. 죄가 더 이상 죄로 가슴에 와 닿지는 않아요. 몇 사람 죽인 것 가지고는 매스컴을 타지도 못합니다. 최소한 몇십 명은 죽여야 하고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 죽임을 당해야 겨우 매스컴을 탈 정도입니다. 죄가 죄인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웬만한 설교 듣고는 죄책감을 느끼질 못합니다. 맨날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죄뿐인데 왜 새삼스럽게 죄책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점점 교회도 죄 이야기는 안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해봤자 듣지도 않을 말을 왜 또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새삼스럽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쭉 살펴보았지만 이 설교를 다시 한번 훑어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것은 베드로도 이 죄 문제를 처음부터 말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들려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되는 예수 그리스도만 집중적으로 들려주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러면 어찌할꼬 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책감을 느낄 수 있으려면 제대로 죄책감을 느낄 수 있으려면 예수님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얼마나 빛이 밝고 아름다운지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어둠이 어둠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둠 보고 네가 어둡다라고 백날 얘기해줘봤자 그 어둠은 깨닫지를 못해요. 마치 탄광 속에서 석탄을 캐내는 광부가 얼굴에 묻어있는 석탄 가루를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광부가 밖으로 나와서 햇빛 아래 자기 자신을 보았을 때 비로소 자기가 얼마나 시커멓게 묻어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죄를 향하여 죄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효험도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빛 되시는 예수님을 드러내 보여줄 때 죄인 된 인간이 비로소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이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고 깨달음이 없다고 개탄할 일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제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있는가를 더 개탄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3,000명의 사람들이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울부짖었던 것은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제대로 다 드러내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들도 예수를 듣고 싶어합니다. 예수를 예수답게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그대로 들려주기만 하면 오늘 이 시대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듣고 싶어요. 예수님을 예수님대로 제대로 드러내주지 아니하니까 듣지 아니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성경에 기록된 그분의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 보여주기만 하면 다 듣고 싶어합니다. 자기 머릿속에 있는 예수라는 글자를 자꾸 말하니까 안 들으려고 하지, 울고 싶은 그분, 두렵기 짝이 없는 그분을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심정으로 들려주면요 다 듣고 싶어해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의 가슴 깊은 곳에서는 알고 싶어하는 바가 있거든요. 영원히 알고 싶어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짓눌려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진리의 영, 진리 되신 그분을 내 가슴 깊은 곳에서 끌어나오는 끌어오르는 심정으로 들려주면요 다 듣고 싶어요. 예수 안 듣고 싶어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서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3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찌할꼬 하고 불부짖은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교회가 탄생이 된 것입니다. 120명이 3120명으로 그야말로 초고속으로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많은 아이들이, 갓 태어난 아이들이 널 그러는 것처럼 이 교회도 이제부터 자라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교회가 그 후에 얼마나 아름답게 튼튼하게 잘 자라갔는가를 그림처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이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교회가 많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에클레시아가 수도 없이, 여기도 에클레시아, 저것도 에클레시아, 그저 모여서 뭐든지 의논하고 결정하고 하면 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다 교회였어요. 그런데 마이 에클레시아, 내 교회를 만들려 하는 그 교회는 보니까 전혀 다르단 말이죠. 사람들이 그 다름에서 오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사도가 이 기사와 이적을 행합니다. 교인들은 서로서로 필요를 채워줍니다. 심지어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나누어 주기도 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에 힘을 쓰고 집에서도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아, 그랬더니 온 백성이 그들을 칭송했습니다. 이런 교회에 주님께서도 복을 주셔서 날마다 구원 얻는 수를 더해 주셨습니다. 근데 비결과 원리가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교회가 건강하고도 아름답게 자라나게 된 데는 그 비결과 원리가 있는데 오늘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4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써니라. 자, 예수님의 교회를 아름답고 튼튼하게 잘 성장시켜준 비결이 여기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네 가지. 첫째로 사도들의 가르침, 둘째로 교제, 셋째로 떡을 뗌, 넷째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를 살려서 우리가 읽으려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힘써니라. 그들이 힘써니라. 네 가지를, 이런 뜻이에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위하여 힘써니라. 그들이 서로 교제하기 위하여 힘써니라. 그들이 떡을 떼기 위하여 힘써니라.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기 위하여 힘써니라.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하나씩 간단히 살펴보죠. 교인들은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오순절 성령 받은 것이 그들이 힘써 기도한 그 후에 성령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모이기만 하면, 두 사람이든 세 사람 모이기만 하면 손을 잡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서로서로 기도하는 사람끼리의 교통도 이루어지고 또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과도 교통이 이루어지고 그 기도를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과도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교통 체증을 인하여 고통스럽고 답답해지 체증이 없이 훅 뚫린 고가도로, 고속도로 달리는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교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음, 떡을 떼는 일에도 힘을 썼습니다. 이 떡을 뗀다는 말씀은 정확히 말하면 성찬식입니다. 그 당시는 날마다 모여서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성찬식이라고 하는 종교의식을 행했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기억하기 위해서였어요. 바로 눈앞에 주 예수께서 어떤 일을 당하셨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생생하게 목격했고 가슴에 용광로처럼 뜨겁게 지금 팔팔 끓어오르고 있는 그 내용들을 혹시라도 잊어버릴까 봐 날마다 모이면 우리 기억하자고, 우리 다시 기억하자고 해서 그렇게 떡을 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고 생각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시대에는 다시 날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었지 몰라도 왜 그들이 그렇게 했던가 하는 그 이유와 그 정신은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하고 싶었던 것이죠. 기억하고 싶었던 것이죠. 가슴에 절대로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번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니까? 겨우 성찬식 때나 주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신 분이고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또 교제하는 일에도 힘썼습니다. 이 교제라는 말도 우리말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 중에 하나예요. 코이노니아 참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가 교제라고 하면 우리는 쉽게 함께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 외적인 것을 얼른 연상하기가 쉬운데 이 성경이 말씀하는 교제는 보다 내적인 상태를 더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보를 모아서 어느 가난한 지역에 보냈을 때 교제했다 그럽니다. 연보 그 자체보다 더 연보를 보내는 그 마음을 강조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과 내가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걸 강조하고 싶을 때 코이노니아 그랬어요. 가령 저는 지금 여러분과 함께 말씀 안에서 코이노니아 교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모두 하나가 되어서 무엇을 함께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 안에서 무엇을 해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교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제대로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사도의 가르침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사도의 가르침을 두었습니다. 사도들이 무엇을 어떻게 가르쳤을까를 추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했는지를 쭉 보아왔습니다. 얼마나 성경 중심이었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었는지를 우리는 이미 다 보았기 때문에 사도들이 어떻게 가르쳤을까 추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가르치고 생각한 바를 글로 쓴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교회에서 사도들이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쳤을까를 알고 싶으면 신약 성경을 보면 됩니다. 구약 성경도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도 예수님 당신 자신께서 하신 말씀이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구약 성경을 읽어도 끝에 가면 예수님으로 귀걸이 되도록 읽으면 됩니다. 그런데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는 그런 것이고 영어 성경으로 봐도 사도의 doctrine으로 되어 있어요. doctrine은 teaching은 teaching인데 가르침은 가르침인데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일반적인 가르침 우리 다 이해하고 있는 것인데 doctrine 하게 되면 가르치기는 하지만 우리 기독교 교회의 기둥들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것들을 강조할 때 닥터린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예를 들면 구원이라든가 교회라든가 아니면은 성령이라든가 종말이라든가 제 이름이라든가 이런 굵직굵직한 기둥들을 이 사도들은 특별히 주의를 하고 교인들을 잘 가르쳤습니다. 가르치는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참 머리가 숙여집니다. 모두가 서로서로 존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서로 보완하여 완전을 추구하는 모습을 역력히 볼 수 있어요. 가령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을 보고 사도 베드로께서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썼다 하면서 바울과 하나 되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사도들은 자기들의 가르침에 있어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도 했지만 다른 사도들의 가르침을 경청하고 보완하고 그렇게 하면서 한 권의 성경을 이룩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령 구원에 관한 말씀만 보아도 성경에 조금씩 뭔가 다른 느낌을 주는 표현들을 우리가 봅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가르쳤어요. 어떤 사도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가르칩니다. 또 어떤 경우는 구원을 받고 있다라고도 말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까지 져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놓칠 수도 있을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져주셨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져주신 그 십자가가 그렇게 부족한 십자가인가 말이죠. 이런 걸 생각하면 구원 받았다라고 확신을 시켜주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십시오. 좀 우스운 얘기긴 하지만 비유도 안 되겠습니다만은 저와 안삼은 누가 뭐라 해도 부부 사이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안 목사님 그 여자는 목사님의 아내가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빙그레 웃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분이 제 아내인 것은 제가 법적으로도 증거해 줄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제 가슴이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대로라면 그 일에 내가 증인이로다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가 뭐라 해도 자신이 받은 구원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놓칠 수 있다고 누가 그러면 그저 웃기만 하죠. 그러므로 성경은 한 번 받은 구원은 놓칠 수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 번 받은 구원을 놓칠 수 있다라고 또 성경은 말합니다. 구원받지도 못한 구원을 받지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성경은 그 구원 놓칠 수도 있다라고 또 말씀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고 하면 사도들의 사랑 때문이요. 지금 와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교회에 와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리 하나 놓아주기 위해서 모여서 의논하는 그 집 모임도 에클레시아 교회였고요. 또 돈 좀 모아서 뭔가 좀 준비하는 그 모임도 에클레시아 교회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신 그 에클레시아 그 교회를 말하는데 그 예수님의 교회에 왔기 때문에 사도들은 상대방의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도 말해주고 저렇게도 말해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성경에 모아놓고 보니까 여기서는 구원을 받았다고 저기서는 구원을 놓칠 수 있다는 처럼 들릴 수 있는 것은 철저히 수준들이 다 다른 교인들을 향한 사도들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왜냐? 그들은 예수님의 교회에 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도 구원을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끝까지 그들을 보호하고 자상하게 잘 보살펴서 마침내는 모두가 예수님 앞에 가서 서게 해주려고 그렇게 자상하게 서로 서로를 보완하면서 그렇게 가르치고 기록하다 보니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먹게 해주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부족하지만 어떻게 쓴지 성경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를 다 먹이려고 애를 쓰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안 그래요. 이단들은요 꼭 보면 자기의 가르침 어느 하나를 주장하기 위해서 한쪽만 붙들지 절대로 성경 전체를 먹이질 않습니다. 성경 말씀이라고 끄집어내서 가르치는 것도 들어보면 철저히 자기들의 가르침, 그들의 가르침, 그 가르침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 가르침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용해 먹는 것이지 성경 전체로 가르치지 아니합니다. 결국 그렇게 하면서 이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한쪽을 치고 들어오는 것이 특징인데 그렇게 되면 교인들 가운데 일부는 움직이게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갈라디아에서 일어났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눈물로 세운 교회예요. 잘 가꾸어준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밖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찬물을 끼얹어 버렸습니다. 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마도로는 안 돼요. 인간의 책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처럼 이것을 하시오 저것을 하시오 하면서 자기들이 행한 자기들이 한 그 일도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 두 가지로 싸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 이 둘로 싸워요. 하나님의 은혜하고 누가 주장하면 다른 데서는 인간의 책임하고 나오고요. 인간의 책임하고 강조하면 저쪽에서는 또 하나님의 은혜하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싸울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둘 다를 다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에서 이 둘을 다 가르쳤습니다. 은혜도 가르치고 죄도 가르치고 하나님의 베풀어주신 사랑도 가르치고 인간이 감당해야 할 책임도 가르치고 다 가르쳐 주었어요.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따라만 가르쳐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을 측면에서 공격하는 이단들의 그 수법에 어떤 주장, 매력적인 어떤 들리는 소리 그런 것에 서서히 끌려가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참 바울의 아픈 마음이 꼭 귀에 들리듯 하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비슷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 교회 역시 사도 요한이 눈물로 키운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교인들도 교회 밖에서 유혹하는 소리를 듣고 교회 안에서 이 말 저 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 말 저 말 생긴다는 자체가 마귀가 기뻐할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역시 편지를 하나 썼는데 그 편지가 바로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교회에서 이 말 저 말 나오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던 노사도 요한 아버지 같은 심정으로 사랑으로 다 하나 만들려고 했던 그 모습이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사랑 많은 어떤 노사도 요한이지만 밖에서 그렇게 유혹하고 교회를 흔들고 이 말 저 말 나오게 만드는 그들을 향해서는 단호했습니다. 단칼에 베어버렸어요. 그들은 저 그리스도라,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니라. 잘라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의 네 가지 비결 중에서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의 가르침을 첫 번째로 둔 가장 큰 이유는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46절을 다시 보면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일 수 있으려면 모든 교인들이 한 가르침 아래 있어야 합니다. 성전 안에 가르침도 받고 성전 밖에 가르침도 받게 된다면 날마다 한 성전에 마음을 같이하여 모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인들이 많은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한 가지 가르침이라도 받았으면 그 한 가지라도 제대로 실천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마르다는 많은 것으로 주님을 섬겨보려고 하였지만 오히려 주님께서는 한 가지라도 붙들고 있는 마리아를 오히려 칭찬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에 우리 공부한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300명만으로도 13만 5천 명의 적을 물리쳐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것으로 이긴 것이 아니에요. 한 가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 위에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서 그 많은 적군을 물리쳐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소련에서 만난 그 자매가 또 생각이 나옵니다. 소련에서 태어나서 소련에서 자란 우리 고려인 자매님인데 그때 다른 교회에 제가 부목사로 있었을 때 제와 함께 어느 집사님이 함께 그 소련에 처음 들어갔었어요. 그 자매님이 마침 우리들에게 차편을 제공하고 도시 전체를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참 그때 소련 비참했습니다.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건물이 있는데 어느 창문 하나 성한 창문이 없었어요. 창문이란 창문은 다 깨져 있었습니다. 꼭 어떤 유령도시 비참하게 어떤 전쟁이 이 휩쓸고 지나가는 그런 비참한 그런 전경이었습니다. 이 비참한 장면을 보고 있던 그 당시에 뵀던 제 그 집사님이 차 안에서 아주 개탄을 했어요. 목사님, 저 창문 좀 보세요. 저 창문도 보세요. 그리고 한 말이 이게 나라입니까? 제가 최근에 그 이게 나라입니까라는 말을 꽤 어디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 처음 한 사람이 25년 전 그 집사님입니다. 그때 그 자매가 제 옆에서 한 말을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25년 전 일인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나라고. 아, 그 비참한 나라, 비참한 정경. 그래도 밖에서 온 사람이 그 말하는 게 듣기 싫었던 모양이죠. 그래도 우리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다니는 교회가 혹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교회고 하는 분들이 많아지면 그 교회에 대한 소문은 밖으로 좋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교회 위에 우리 주님이 축복해 주셔서 구원 얻는 수를 날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하고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이상한 에클레시아 수많은 이상한 교회들이 많았던 그 시절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마침내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교회가 선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교인들은 네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교제, 떡을 뗌음, 기도 이 네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가지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되었는데 한 가지는 밖에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이 교회를 칭찬하는 열매가 맺혔고 또 하나는 주님께서 구원 얻는 수를 더해 주시는 열매가 맺혔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교회 밖에서 어떤 소문이 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좋은 소문이 나고 있지 아니하다고 하면 딴 말 할 것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모두 머리 숙여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몇 년째 침체를 겪고 있는 거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들의 손가락은 모두 각자 자신을 향하여 손가락을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말씀 현장에 일주일에 몇 번 나갑니까? 이전에는 그렇게 수요 말씀에 얼굴이 다 보였는데 요즘은 왜 얼굴이 보이지 않죠?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분들이 되셨어요? 그들은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교회의 어떤 소그룹에서 어떻게 교제하고 계십니까? 그들은 떡을 떼기 위해 힘썼습니다. 십자가 져주신 예수님을 잊지 않으려고 그거 기억하기 위해서 날마다 모이기만 하면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 예수님을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기도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무슨 모임이든지 모인 후 헤어질 때는 손잡고 기도하고 헤어지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 다시 강조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이 가장 중요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도들이 그렇게 한 것은 그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 흔했던 세상의 교회들 그 당시 말이죠. 그런 세상 가운데서 그래도 예수님의 교회에 온 분들이기 때문에 사도들은 이렇게도 말해주고 저렇게도 말해주면서 한 사람도 탈락됨이 없이 우리 예수님 앞에서 살게 해주고 싶었고 결국은 예수님 앞에 가서 다 서게 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가르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예수님의 교회입니까? 그 흔했던 세상의 교회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셨던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이 우리 모두의 귀에 계속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예수님의 교회를 꿈꾸는 소원이 불처럼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일은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성탄 절기가 시작되는 첫 주일입니다. 모두가 새 마음 품고 주님의 오심을 환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이 말하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그냥 입이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내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새롭게 하고서 12월을 맞이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시간 다 일어나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